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삶 속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5장 찬양을 보면 면류관 가지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이런 찬양 우리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예요. 근데 예전에 이 찬송가를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불러봤지만 과연 이 고난의 신비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보면서 야, 이 고난의 신비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루터 신학에 대해서 더 깊이 스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그는 학자였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 먼저 서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느껴지는 게 종교개혁기,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 시점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성이 뛰어났던 그런 한 시간으로 이야기하는데 루터 역시도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은 차원에 들어가도 이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만큼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확연히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루터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크록스 솔라 에스트 로스트라 테올로기아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크록스라는 말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솔라는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십자가가 에스트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 이즈를 얘기하죠.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노스트라라는 말은 우리의 그 다음에 테올로기아라는 말은 테알라지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신학, 신학자 이 개념은 전문적으로 오늘날의 신학만을 공부하는 그러한 신학 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신학을 하는 분들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신학이라는 말은 바른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느냐는 그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 총칭해서 그는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로 요약된다는 게 그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루터 신학의 아주 대가 중에 고전적인 그런 학자 가운데 한 분이 파울 알트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이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를 모르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 길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눈물 젖은 풀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루터가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물 젖은 풀빵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고 루터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그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신앙의 바른 그 정립이 있게 되고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루터는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루터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항상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요나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해도 타이틀이, 직업이,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불순종해가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스캔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됐대? 하고 사람들이 혀를 찰 만한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돼가지고 야, 요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의 명예가 다 바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를 신음 가운데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죽음의 상황, 고난의 상황,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요나서 2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보면 그 바닥침의 시간이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런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선 일정에서 봐서 알지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이 뱃사람 선원들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것 아닙니다. 그리고 던져달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그의 고백은 주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점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심장부에 내던지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는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잘못 아니면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냥 죽게 되는 일들도 아니고 이렇게 명예가 추락되고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되는 상황들이 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놓여질 때 원망 나올만 하지요. 그러나 요나가 그 기쁨 가운데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니까 요나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3절의 표현대로 하면 큰 물이 나를 덮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저는 종종 유튜브에서 쓰나미가 막 일어나는 짧은 클립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왜 그걸 보냐 하면 이 자연이라는 게 성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쓰나미를 일으킬 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이제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차에서 바다가 멀리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바다가 꼭 나를 덮칠 것 같아요. 막 달려와가지고 나는 분명히 승용차를 타고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바다가 와서 나를 완전히 덮쳐가지고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참 무서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5절에는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두르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큰 공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됐다.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다 소진되고 죽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신앙적인 고백을 바로 하게 됩니다. 결단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앙적 결단입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좁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일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고난과 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놓여져도 요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되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삶 속의 예배자로 바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 후에 오히려 다시 삶 속에서 예배자로 다시 살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됐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예배 회복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실패와 고난 이후에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루터가 굉장히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뭐 오늘날의 심리학자가 그 파악을 한다면 루터는 아주 디프레션이 심한 그런 우울증의 사람이었고 그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늘 아프고 공포심이 크고 아주 결벽증의 완벽주의자의 아주 그 신음이란 신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볼 때마다 죄된 자기를 바라보고 괴로워서 신음하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깊음 속에 내려가고 내려가는 걸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고난 중에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하거나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해가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까지 해야 되나? 요만큼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고 가다가 법궤에 손댔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반면에 똑같이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 같이 보이는 다윗을 향해서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먹었을 때 다윗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보면 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왜 이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하는가 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욕 같은 사람은 괜하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신 다음에 왜 고통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깊음 가운데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버림이 되고 내가 쫓겨났다라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니까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신자를 살리는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원래 원형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절한 십자가요, 의인이 달린 십자가요, 하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blessing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blood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피. 그러면 누구의 피를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bless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보는 신자의 삶은 복된 삶인데 그 복된 삶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마음 때문에 얻어지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모든 인생이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블레싱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부활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인생 살다가 허걱허걱거려요, 그때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아하,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정말 25장 면류관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2절의 찬양 그대로 올려야 돼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리스도의 정말 못 박히신 손, 찢기신 창자국, 그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한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모든 고난이 동일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져도 마찬가지고 내 명예가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 오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신비를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4절과 같이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많은 루터교 학자들, 특별히 알트하우스 같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루터의 신앙을, 그의 신앙을 지탱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영적 시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련을 당한다. 아주 고난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루터가 그 고난 때문에 루터가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약하지 않고 루터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지 않았다면 루터는 루터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암페룽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암페룽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뭘 겨눈다 하는 말 있죠. 무기를. 그 겨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페룽퉁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뭐 펜싱 경기 있잖아요. 그 검술. 그러니까 칼을 겨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을 겨눌 때에 그게 찔려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침울함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 이런 걸 갖다가 총칭해서 얘기하는 말이 암페우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루터를 루터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독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또 이런 말로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이 시련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저항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그게 원래는 처음에 비웃은 말이에요. 저 구교에서 그 중세 로만 교회에서 아주 대항해가지고 반역해가지고 온 녀석들 그런 뜻으로 반역자라는 말로 사용한 말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걸 조금 유화시켜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에 저항한 거잖아요. 저항, 프로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본심은 사탄의 절망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아파, 힘들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절망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이제 끝났다. 너 안 돼. 야,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너는 안 될 놈이야. 너 버림받았다. 너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자꾸 수없이 자신의 중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 나는 안 되는 녀석인가 봐.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사탄의 유혹입니다. 올해는 고난과 시험과 정말 루터가 얘기하는 이 암페르퉁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에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저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저항은 어떠한 저항입니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낙심과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드리는 참된 그 예배는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면에 있어서 사탄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저항하는 일들의 가장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은 요나가 실패했지만,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수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의 희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는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저항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시련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정말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위해서 또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한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뭘 잘못하고 나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죠. 야단을 맞다 보면 속이 상해요. 그러면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종종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대지요. 그럼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부르죠. 이리 와봐라. 그러면 그 부모님 앞으로 가서 엉엉 울지요. 그러다 보면 지치다가 지쳐서 그 품에 잠이 들지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없던 것 같이 그냥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 해결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을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거와 동일해요. 그냥 아버지기 때문에 그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스르르 지쳐서 잠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면 내 삶의 정황이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무언가가 해결되어 있는 그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사실을 체험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크리스투스 프로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프로, 누구를 위해서, 메라는 말은 나예요. 나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그 말을 루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가 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너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시는, 그 얘기는 이기심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하나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신비는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신비는 자기가 체험해야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해 주시고자 하는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절망에 놓여져도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